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 분의 집사님이 모여서 헌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열띤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이렇게 구별합니다. 땅에다 금을 딱 하나 긋고 돈을 던져서 오른쪽에 간 건 하나님 것, 왼쪽에 있는 건 제 것입니다. 공평하지요? 자, 그러자 어떤 집사님 하나가 다시 얘기합니다. 아, 그건 틀렸다고. 그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건 미신이라고. 저는 바닥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거기다 돈을 뿌리고 십자가 안에 있는 건 하나님의 돈이고 밖에 있는 건 다 제 돈입니다. 자, 그러자 마지막 집사님이 펄쩍 뛰며 아,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왜 땅에다가 금을 긋냐고. 저는 돈을 하늘에 던져서 공중에 있는 건 하나님의 것이고 떨어진 건 다 제 것으로 삼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집사님 의견이 제일 맞다라고 칭찬을 받았다고 해요. 아이 참, 우리가 가진 것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을 통해서 알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마지막 길이었고 이제 십자가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아니, 남이 가지고 있는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혹시 미리 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닐까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아니, 누가 무슨 말을 한다라는 거는 야이 도둑놈아라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주인하고 미리 상의한 거 하나도 없으신 겁니다. 전혀 얘기해 놓은 게 없으신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에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사순절 기간 동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나오는 패턴인데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그리고 두 번째, 그것에 순종하면 세 번째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제자들은 이 패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명령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나오는데요. 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주라는 말, 이 말의 원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퀴리오스라고 해요. 퀴리오스. 이 말은 마스터,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퀴리오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헬라어 그리스 말인 퀴리오스는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지도 않은 말인 퀴리오스를 성경에 넣어놨을까요? 원래 퀴리오스는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한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이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로마 황제였기 때문이지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동물, 그리고 모든 재물들은 로마 황제의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퀴리오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잡혀간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래서 성경의 이 말들을 퀴리오스라는 말로 번역을 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그 말에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주라는 말을 더 붙였습니다. 주를 붙인 이유는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지요. 이 고백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박해를 받았고 그들은 순교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순교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 고백을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가진 것의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이 마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지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는 지금 내 것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고요, 햇볕을 공짜로 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 마땅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 주님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죽고 나면 누구의 것이 될까요? 아마 돈 되는 것은 서로 가지려고 할 테고, 돈 안 되는 것, 내가 찍은 사진 그리고 옷까지 이런 것들은 아마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겠죠. 정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잠시 빌려서 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밤 내가 만약 죽는다고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이것이 결론인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죽고 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난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그냥 그대로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얻을 것은 아버지로부터 얻은 추억, 사랑, 이거 말고는 기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아버지의 죽음 자체로 슬퍼하게 되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부자기 때문이죠. 부자는 죽고 나면 가족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 너무나 흔하게 있습니다. 서로 받겠다고 싸움 나더라고요. 부자인 경우 더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느 큰 대기업의 회장님 장례식을 같이 치러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교인이셨거든요. 부자이셨기 때문에 5일 동안 장례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 오시는 분들, 조문객들을 보니까 진짜 유명하신 분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식들이 울질 않아요. 가족들이 울질 않아요. 슬퍼하지 않더라고요. 장례식이 끝나고 알게 된 사실인데 자식들이 서로 아버지의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냐면 돌아가신 분의 아내가 이겨서 회장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제가 본 중에 가장 화려한 부잣집 장례식이었고요, 제가 본 중에 가장 슬프고 이상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이승아라는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대기업인 삼성에 다녔고 삼성의 연구원으로 넉넉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폐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위해서 남편을 간호하러 병원에 가서 먹고 자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분이 깨달았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집에 아무리 좋은 침대가 있어도 그가 자야 되는 곳은 병원의 불편한 싸구려 침대였고, 집에 아무리 예쁜 그릇과 예쁜 컵들이 있어도 병원에서 사용하는 건 일회용 종이컵, 이게 내 컵이더라.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거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남편을 데려가셨습니다. 내 남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남편은 나에게 진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천국으로 떠났다. 이제 진짜 주인을 찾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나귀 주인이 펄쩍 뛰며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시킨 그대로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쓰실 겁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아무 소리 하지도 않고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 내어드려야지. 이 나귀 주인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고 계신가요? 내 것이라고 움켜진 그것들이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주님께서 나에게 빌려주신 것이고 언젠가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물 귀하게 잘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셨던 참 훌륭한 분이죠.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타셨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 이분이 또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루터란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기차를 타러 가셨어요. 기차역에서 표를 검표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슈바이처 목사님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서 표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제일 싸구려 3등석을 표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검표하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 제일 싸구려 3등석을 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슈바이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4등석이 없더라고요. 이게 제일 싸서.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등석을 사면요 더 비싸요. 그런데 1등석을 살 수 있는 그 돈이면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이들 몇 명을 살릴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편하자고 1등석을 사는 거예요. 의사셨고 신학자였고 목사였고 음악가였던 슈바이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말 겸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시온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구약성경에 나온 대로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이죠.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33살 된 성인 예수님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어렵게 힘들게 예수님을 등에다 태우고 예루살렘 언덕을 뒤뚱뒤뚱 올라가는 이 모습은 정말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며 호산나라고 외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뜯어와서 그것을 흔들고 땅에 깝니다. 자신의 겉옷을 카펫처럼 바닥에 깔아놓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정말 어울려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당시 왕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자기의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왕이나 장군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런 왕이나 장군을 개선장군이라고 불렀죠. 그 당시의 모습을 잘 설명한 벽화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로마의 티투스 장군. 이 장군은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로마의 개선문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저게 티투스의 개선문이라고 해서 지금 로마 시내에 남아있는 개선문입니다. 그 개선문에 있는 그림 하나가 있는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를 보시면 그 당시에 장군들과 왕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가 잡아온 포로들을 앞장세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구해온 전리품들, 귀한 보물들이죠. 그걸 그 다음에 세워요. 그리고 이 왕이나 장군은 저렇게 멋진 말을 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많을수록 더 대단한 거예요. 자, 퀴즈를 냅니다. 저 마차는 몇 마력일까요? 예. 자, 보이시죠? 예, 4마력입니다. 말이 4마리. 귀한 말 4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그 왕과 그 장군의 이름을 환호성 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똑같이 패러디하시는데 이 모습을 겸손한 왕으로 패러디하고 계신 겁니다. 멋진 말과 멋진 옷을 입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나귀 새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겸손한 척을 하지요. 처음 왕이 되고 처음 대통령이 되면 겸손한 척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그 거짓 겸손은 사라지고 교만한 독재자가 되지요. 역사 속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겸손하셨습니다. 너무나 겸손하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겸손하게 우리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잘 알아야 겸손할 수 있어요.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제가 손흥민 선수보다 공을 잘 찬다라고 이야기라면 그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정신이 나간 거죠. 나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저는 축구 잘 못합니다라고 하면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농담하는 거죠. 겸손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거짓 겸손이 참 많습니다. 무조건 자신을 낮추는 겸손, 이거 오히려 교만한 경우 참 많아요. 이런 겸손은 사람을 더욱더 불편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겸손이 있습니다. 무조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이거 겸손이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무엇일까요? 참된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나를 낮추는 경우는 교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계속해서 9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겸손하신 왕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 우리 찬양도 같이 불렀지만 호산나의 뜻은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바로 지금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 로마를 물리쳐버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을 기대했습니다. 바로 그날이 지금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그 일을 하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가슴을 짓누르는 걱정과 염려는 무엇입니까? 밤마다 생각나서 잠 못 이루는 근심거리들은 무엇인가요? 기도하려고 해도 남들이 들을까 봐 두려워서 목소리 높여 기도하지 못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께 호산나를 외쳐야 할 때입니다. 주님,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우리가 사는 샌프란시스코 땅이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운타운에 있는 메이시스 백화점 닫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갈수록 길에 노숙인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모여 있는 데가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더라고요. 몇십만 불씩 연봉 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동네와 이 나라가 돈을 의지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치십시오. 주님,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예루살렘 백성들이 주님께 호산나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 호산나를 외치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해결함 받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퀴리오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나의 것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미련 없이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겸손함을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먼저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나 자신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낮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